예, 사무엘기 학원 들어갔습니다. 이제 3장 22절에서 39절 요압이 아브네르를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수였고 아브네르는 이스보셋의 장수였죠. 둘이 붙었을 때 아브네르가 요압의 형제를 죽였죠. 그래서 요압에게는 아브네르가 원수가 되는데 결국 이 아브네르가 결국 자신의 삶에 뭐 막가진 합당한 죄스러운 종말을 만든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약탈에서 돌아온 요압이 다윗이 아브네르를 무사히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에게 화를 냅니다. 24절에서 25절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대들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요압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대목, 그리고 다윗도 이제 요압이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아브네르에 대한 복수에 대한 명분을 임금 앞에서 일단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요압을 달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다윗 행태로 볼 때 다윗은 요압의 복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압의 복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른 척하면서 요압의 복수를 방치하고 그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요압만 나쁜 놈으로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행간을 통한 저의 해석이고 이것 뭐 다르게도 충분히 뭐 다윗은 전혀 몰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앞뒤 어떤 다윗의 모습 볼 때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하여튼 요압은 다윗의 생각들 움직입니다. 27절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복수를 했죠.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그 아브네르의 상여 뒤를 따라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슬픔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그리고 그런 상여를 따라가는 등의 좀 과하죠. 상여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래서 그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임으로써 그의 죽음에 나는 전혀 책임이 없고 나는 동조한 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아브네르의 죽음에 대한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요압을 다윗이 막을 수 있었지만 다윗이 요압을 방치했다라는 것을 이 슬픔 뒤에 감추고 있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 죄에 다시 요압에게 있음을 넌지시 표현해서 모든 화살을 그에게로 돌립니다. 39절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치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합니다. 치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입니다. 치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요압이고 그 형제들은 모두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요압만이 아니라 그 요압과 그 형제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용이 주도한 다윗, 그래서 심지어 조금 미워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요압조차도 요압이라는 존재가 그 형제들 상당히 강한 장수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죠. 4장 1절에서 12절 이스보셋마저 죽습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죠. 이제 이 사람마저 왕마저 죽습니다. 4절에서 뜬금없는 한인물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므피보셋이었다. 이름 비슷하죠. 이스보셋은 앞에 이제 앞에 그 사울의 아들이고 므피보셋은 요나탄 사울의 아들의 아들 손주죠. 사울의 손주입니다. 므피보셋인데 나중에 이 므피보셋이란 인물과 다윗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탄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관계 설정입니다. 요나탄이 내 후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잘 거두어서 내가 없더라도 잘 지켜달라라는 그 계약을 다윗이 끝까지 지킨다라는 그 신의를 보여주려고 이 므피보셋이라는 인물을 일단 세워두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사울 왕국의 다음 왕 이스보셋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7절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권력의 핵심 또 권력을 독차지한 사람의 뭐 말로는 항상 뭐 이와 비슷하죠. 이스보셋을 죽인 이들은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큰 보상을 아마도 바랬고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용이 주어다는 다윗은 자신의 속내를 철저하게 숨기고 이스보셋의 목숨 탓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돌립니다. 12절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목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뭐 그 앞에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실 수가 있죠.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전령을 다윗이 죽였죠. 그죠? 이 전령은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전했지만 다윗은 네가 뭘 가지고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전령을 죽였고 여기서도 이스보셋을 죽인 이들이 다윗에게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왔지만 다윗은 그들을 거둬들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그렇게 죽은 이스보셋 임금에 대한 장사를 극진하게 지냄으로써 다윗은 이제 나머지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진 열두 지파의 임금이 됩니다. 5장 1절에서 5절 드디어 다윗 왕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포함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 됩니다. 사울은 사실 그 연합체의 완전한 통일 지파의 임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실상 첫 번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죠.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뭔가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하지만 다른 이야기죠. 헤브론에 다윗이 필리스티아 진영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으로 와서 기름 부음 한번 받았죠. 근데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그럼 다윗이 지금 기름을 몇 번 부었습니까? 세 번 부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번 부었고 지금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한 번 부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최종적인 기름이 부어졌죠. 그래서 다윗은 세 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일 최고의 임금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횟수로 치면 사실 뭐 예수님보다 많죠. 다윗은 그렇게 마침내 자기 모든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 지배 아래 모든 지파들을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그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죠. 강요의 예색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성의 동의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백성들이 권력과 왕관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여기에 다윗의 통일왕국의 진정한 의미가 있겠죠. 다윗은 그렇게 서른의 임금이 되어서 40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5절 그는 헤브론에서 7회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게 되죠. 5장 6절에서 12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열두 지파를 등에 업고 이제 군사력이 거의 최고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쨌든 천의 요새면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모든 길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정복 정쟁에서 활용 정점의 사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의 도시였고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상업이 많이 발전한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국가이다 보니 당연히 돈이랑 군사력은 비례하게 되죠. 군사력도 상당한 도시국가였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린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원로들과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남북 전체를 포함하는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여부스족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그 수도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여부스족들은 다윗이 점령하러 왔을 때 다윗을 조롱하죠. 니까 짓게 어떻게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의 하부도시는 무력으로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 중앙성체는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다윗왕이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저 성체를 함락시키는 일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요압이 예루살렘의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성 아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즉시 통로를 따라 내부로 진입해서 성체에 올라서 왕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총사령관직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역대기에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전합니다. 역대기 상권 11장 6절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엽수족을 쳐 죽이는 네가 우두머리의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치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세에서 전하는 예루살렘 전투의 구체적인 장면 이거밖에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수로를 찾아서 수원지를 따라서 올라갔다 비밀통로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 아마 그 유대고대사에서 제가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요압은 다윗 다음과는 확실한 2인자의 반열에 오르고 요압의 위치는 사울의 다윗과의 관계랑 비슷하죠. 그 다윗이 그 전쟁터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과 요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압의 위치가 어땠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요압이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만 다윗에게는 그 공 자체가 좋긴 합니다만 또 동시에 아주 부담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죠. 권력자라는 게 매번 이렇죠. 하지만 이 절대 권력 체제에서 이렇게 2인자는 언제나 1인자에게 위협이고 뭐 다윗이 사울에게 그랬듯이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점점 버거워지죠. 이전부터 아마 버거웠을 겁니다. 아브네를 멋대로 죽인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분념을 했었던 기억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래 사무엘기 하 3장 39절 뭐 주님께서 악을 저지른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요. 치료의 아들들 뭐 벅차오 이 얘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 유다와 벤야민 부족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 벤야민 지파의 사울왕이었기 때문에 벤야민이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러니까는 상당한 힘이 있죠. 그 지파를 유다 지파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수도를 유다 지파 쪽에 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땅도 아니고 베냐민의 땅도 아닌 그래서 중립적인 예루살렘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어느 부족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수도로 자치 수도겠죠. 다윗이 새 수도를 삼은 예루살렘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많은 서기관들, 상인들, 건축가들, 행정 전문가를 가진 가나안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열두 지파가 빼앗은 그 모든 도시국가 가운데 예루살렘이 기존의 가나안 도시국가들, 다윗이 점령한 도시국가 중에 아마 최고로 좋은 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정체제와 거기에 알맞은 관료조직과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윗은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였을 것이고 이들은 기존의 여부스족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간이 차독 가문의 차독 사제. 이 사람은 계속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초반에 그 산성 주민들은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6절을 보면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사무엘기 하곤에서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역수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점령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